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가장 잘했다고 생각되는 선택이 있으셨습니까?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야, 이 선택만큼은 참 잘했다 생각될 때가 있으셨습니까? 그런데 항상 시간이 지나고 나서는 그 결과에 따라서 야, 선택 잘했다 할 때도 있고요. 아이고, 내가 왜 그때 참 이렇게 선택했을까 하는 후회가 되기도 하지요. 막상 그 현장에 있을 때 그때 당시에는 다 잘했다고 생각해요. 야, 그때 선택하길 잘했다. 내가 그렇게 선택하길 참 잘했지? 이렇게 생각하지만 시간이 흘러서 그 결과에 따라서 때로는 그 결과의 내용이 다를 때가 있어요. 참 선택 잘했다 할 때도 있고요. 또 아, 그렇게 선택한 것이 잘못됐다 생각될 때도 있어요. 사람은 선택할 수 없는 두 가지가 있어요. 선택할 수 없는 두 가지, 그것은 뭐냐면 출생, 죽음이요. 출생과 죽음은 우리가 선택할 수 없어요. 예, 영어로 birth, 그 다음에 death, 그죠? B와 D예요. 영어로 B와 D 사이는 뭐가 있죠? C. 그러면 뭘까요? Choice예요, choice. 우리는 끊임없이 이 두 양축 사이에서, 출생과 죽음이라고 하는 이 양축 사이에서 끊임없는 선택을 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선택하는 거죠. 여러분, 배우자의 선택을 위해서 얼마나 고민하셨습니까? 정말 이 사람이 맞나? 내가 이 사람하고 평생 사는 것이 맞나? 정말 이 사람에게 내 인생을 맡겨도 되나? 뭐 이런 막 그래서 고민했잖아요. 그래서 그 배우자를 선택한단 말이죠. 또요, 직업을 선택할 때도 아주 신중해지잖아요. 마구잡이 선택하진 않잖아요. 왜냐하면 정말 오랫동안 일해야 되는 그 직업이기 때문에 그 직업을 선택할 때도 굉장히 생각을 많이 한단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예, 직업. 그만큼 신중해요. 그런데 그보다도, 그런 것들보다도 가장 중요한 선택이 있다면 그것은 신앙의 선택이에요. 신앙의 선택. 예. 이거는 이런 것과는 전혀 비교할 수 없는 대단히 중요한 선택이지요. 뭐 배우자는 그냥 평생 살아요. 그냥 괜히 후회하지 마세요. 그냥 배우자도 평생 살아야 되는데 직업 같은 경우는 혹시 마음에 안 들면 뭐 그만두고 다시 다른 직업을 선택할 수도 있잖아요. 다른 직업을 또 가질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배우자는 그냥 끝까지 가자고요. 어쨌든 잘 마음에 안 들어도 끝까지 가야 될 것 같아요, 배우자는. 예, 하지만 신앙은, 여러분, 신앙은 마음에 안 든다고 불교로 갈 수 있어요? 마음에 안 든다고 뭐 저쪽 이슬람에 가가지고 기웃거릴 수 있어요? 아니요, 그럴 문제가 아니에요. 그럴 수 있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신앙은 여러분 정말 소중한 거예요. 너무 귀한 거예요. 그만큼 신앙을 선택하는 것은 우리 인생에 있어서 대단히 중요한 문제란 말이죠. 그런데 오늘 우리는 또 다른 선택 앞에 놓여 있습니다. 한 주간 동안 우리는 영혼 사랑의 마음을 부어주시도록 기도했고, 또 이번 주간에는 11월 26일 열매 주간에 초청할 전도 대상자를 선택하는 또 한 주간을 보내게 될 것입니다. 마치 여러분들 오늘 종이에 간지로 나눠드렸는데요, 이 간지에 다섯 명을 적게 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는요, 손가락 다섯 손가락을 좀 헤아리면서 마치 그 생명을, 그 이름을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하고 싶은 그런 열망으로, 그런 소원으로 한번 헤아리면서 한번 작정해보고 선택해보자고 하는 의미로 이 다섯 명을 선택하도록 이렇게 해놨습니다. 제가 여러분께 질문을 한번 드려볼까요? 여러분들은 전도 안 하는 삶을 선택하고 싶으세요? 전도하여 열매 맺는 삶을 선택하고 싶으세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편하기는 전도 안 하는 삶이 편해요. 뭐 그냥 편하게 신앙생활하면 전도 안 하는 삶을 선택하는 게 중요한데 편한데 그러나 저는 우리 사랑하는 양정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은 전도하여 열매 맺는 삶을 선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그 삶이 영광스러운 삶이에요. 그 삶이 하나님께 인정받는 거룩한 삶이에요. 저는 우리 양정교회 성도들이 단 한 사람도 예외 없길 바랍니다. 다들 전도 안 하는 삶을 선택하기보다 전도하여 열매 맺는 삶을 선택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니엘서 12장 3절 하반절에 보면 많은 사람을 옳은 데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게 하리라 말씀해 주셨어요. 바라기는 우리 양정교회가 많은 전도의 열매를 맺어서 그래서 별과 같이 빛나는 교회 되기를 우리 한번 힘써봅시다. 그렇게 한번 꿈을 꾸면서 정말 우리 교회가 별과 같이 빛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함께 노력하고 힘써보는 우리 양정교회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반드시 누구에게 복음을 전할 것인가 하는 것 참 중요하잖아요. 누구에게 복음을 전할 것인가. 그래서 한 주간 동안에 누구에게 복음을 전할 것인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예. 내가 누구에게 복음을 전할 것인가. 예. 그래서 이 사람일까 저 사람일까 자꾸 한번 생각해 보시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냥 무심코 지나치지 말고 하나님 이 사람입니까? 하나님 저 사람입니까? 아니면 하나님 저 사람입니까? 그렇게 물어보는 시간을 한번 가졌으면 좋겠어요. 그냥 아예 포기하지 말고 아이고 나는 관심 없다 나는 뭐 백날 목사님 설교해봐라 나는 관심도 없다 이러지 말고 전도 안 하기로 결정하지 말고 한번 전도하여 열매 맺는 삶을 한번 선택하고 그렇다면 한번 하나님께 한번 좀 물어보는 시간을 한번 가졌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이 사람입니까? 하나님 저 사람입니까? 하나님 그 사람입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시간을 한번 가져보십시오.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성령의 감동을 인하여 떠오르게 하는 그 한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이 작정카드에 한번 작성하고 믿음으로 한번 결단하면서 한번 다음 주에 오실 때는 한번 우린 자신 없지만 우린 좀 부족하지만 우리가 가능성은 없지만 그래도 믿음으로 선포하고 성령 하나님께서 떠오르게 하셨던 그 사람을 기록에 옮겨서 마치 그 이름이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되기를 소망하는 열망으로 그래서 기록하셔서 다음 주에는 봉헌함에 이렇게 믿음으로 한번 넣어보세요. 그리고 그 다음 단계는 또 함께 또 노력해보자고요. 거기까지는 우리가 한번 해보자고요. 뭐 되든 안 되든 우리가 결정하지 말고 한번 노력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아무쪼록 우리가 그렇게 이러면 작정하고 결단하면 그러면 교회는 기도할 것이고 구역은 함께 기도할 것이고 그리고 개인이 함께 기도할 것입니다. 또 목회자들이 함께 또 그 이름을 붙들고 함께 기도할 것입니다. 그래서 연합협공작전을 펼쳐서 그래서 하나님의 큰 역사가 우리 교회 가운데 나타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누구에게 복음을 전할 것인가? 이 대상자에 따라서 접근 방법은 달리해야 되겠죠. 그렇죠. 내가 누구를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분명히 접근 방법은 획일적이거나 똑같을 수가 없어요. 접근 방법은 달리해야 될 필요성이 있단 말이죠. 우리나라 양궁 실력은 세계적입니다. 그렇죠. 양궁 실력은 세계적이에요. 올림픽이나 뭐 아시안 게임이나 국제 대회를 이렇게 보면 뭐 우리가 항상 으뜸이잖아요. 항상 좋은 결과를 나타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쩌면 그것이 당연스럽게 여기지만 사실 이거 대단한 거잖아요. 여러분 대단한 거. 세계에서 1위를 차지한다는 건 이거는 정말 대단한 거죠. 대단한 거예요. 그 양궁 경기를 볼 때마다 제가 깜짝깜짝 놀라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이 궁사가 이렇게 쫙 관역을 향해서 쫙 해서 그 화살을 탁 쉬를 딱 놨을 때 화살이 쫙 날아가면서 그 자그마한 관역에 명중한다는 것이 놀라워요. 야 어떻게 저럴 수 있을까? 뭐 그 근처에 맞춘다면 뭐 그럴 수 있다 쳐요. 뭐 노력하고 훈련하면 뭐 그 근처에 맞춘다면. 그러나 정말 조금은 점 하나 같은 그 관역에 그 화살이 정확하게 내리꽂을 때 어떤 경우 우리나라 선수들은 그 점 하나에 있는 카메라를 깨트리잖아요. 와, 그 안에 있는 카메라를 깨트린단 말이에요. 어떻게 저럴 수 있을까 싶어요. 그런데요, 그때 이 궁사들의 활을 쏘는 분들을 자세히 관찰해 보면요, 이 사람들은 어수선하지 않아요. 이 사람들의 시선은 다른 데 보지 않아요. 오로지 관역만 봐요. 뚫어지게 그 관역을 바라보면서 그리고 활 시위를 쫙 당기죠. 그리고 호흡을 가다듬죠. 호흡마저도 방해받지 않겠다는 심적으로 호흡을 쫙 가라앉히면서 정확한 타이밍에 딱 놔버리죠. 그럼 이 화살이 쫙 날아가서 정확하게 관역을 꽂힌단 말이죠. 이처럼 우리도요, 아이 누군가 있겠지 뭐, 예, 뭐 대충 걸리겠지 뭐, 아이 뭐 옆집 아줌마를 걸리든지 아니 뒷집 아줌마를 걸리든지 뭐 대충 있겠지 뭐.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기보다는 그렇게 막연히 뭐 어떻게 되겠지 이런 생각을 갖기보다는 구체적으로 내가 전도할 대상자를 한번 선택해 보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러분, 그래야 백발백중이지 만약에 어떻게 되겠지 뭐 하나 걸리겠지 하는 마음으로 하다 보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명중은커녕 화살이 다 빗나가고 말겠죠. 엉뚱한 데 가서 꽂히고 말겠죠. 오늘 본문에서도 바울은 자신의 그 전도 대상자를 아주 명확히 하고 있어요. 아주 분명하게 밝히고 있어요. 성경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는데요. 7절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도리어 그들은 내가 무할례자에게 복음을 전함을 맡은 것이 베드로에게 할례자에게 맡은 것 같은 것을 보았고 얘기합니다. 바울의 전도 대상자는 무할례자래요. 무할례자, 즉 이방인들은 자신의 전도 대상자래요. 베드로는 할례자들이었어요. 베드로는 할례자들이 전도 대상자였지만 바로 이 바울은 무할례자들, 즉 이방인들이 전도 대상자라고 명확히 밝히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똑같이 획일적으로 같은 대상에게 나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누구는 무할례자들에게, 누구는 할례자들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바울은 역시 바로 전도 대상자를 구체적으로 정했는데 그 대상자가 이방인들이라고 하는 것으로 정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오늘 본문 8절, 9절을 다시 한 번만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베드로에게 역사하사 그를 할례자의 사도로 삼으시니가 또한 내게 역사하사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셨느니라. 또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도 내게 주신 은혜를 알므로 나와 바나바에게 친교의 악수를 하였으니 우리는 이방인에게로 그들은 할례자에게로 가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 말씀 가운데 반복된 표현이 나오는데 역사하여라는 표현이죠. 역사하여, 역사하여. 그러니까 각자 전해야 될 대상에게 성령의 역사로 정해지는 일이 벌어진 거예요. 성령의 역사로.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누구에게 복음을 전할 것인가 이것도 내가 혼자 결정한 게 아니라 성령의 역사로 바로 바울에게는 무할례자에게, 또 베드로와 게바 야고보에게는 바로 할례자들에게 복음을 전할 것을 역사하셔서 가르쳐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두가 동일하지 않았어요. 모두가 동일하지 않았어요. 야고보, 게바, 또 이 요한은 할례자의 사도로, 또 바울과 바나바는 이 이방인 무할례자의 사도로 부름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전도의 주체가 되는 성령께서 역사하심으로 인하여서 그 대상자를 선택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 대상자를 명확히 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사랑 여러분, 우리가 왜 지난 한 주간 동안에 기도했느냐? 우리가 그 성령의 역사를 기대했기 때문 아닙니까? 우리는 할 수 없지만, 우리는 자신 없지만, 우리는 불가능하지만, 우리가 정말 말지지도 없고 실력도 없고 우리가 어떻게 복음을 전해야 될지 모르지만 그래도 한 주간 동안에 우리가 영혼 사랑의 마음을 부어주시도록 우리가 기도했고, 이번 한 주간 동안에는 우리가 구체적으로 내가 전도할 대상자를 선택하는 일을 하는데, 여러분 꼭 하셔야 될 일이 뭐냐? 성령께서 나를 가르쳐 주시도록, 나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 대상자를 선택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내게 가르쳐 주시도록 여러분 의지하셔야 돼요. 구하셔야 돼요. 그러면 반드시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여러분들에게 전도할 대상자를 떠오르게 하실 것이고 성령 하나님께서 그 대상자를 선택하게 하실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입니다. 그런데요, 특히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 야고보와 개바와 요한이 내게 주신 은혜를 알므로 나와 바나바에게 친교의 악수를 하였으니 라는 표현이 나오죠. 저는 이 말씀을 좀 더 묵상해 봤어요. 어떤 의미일까 하는 의미를 한번 좀 묵상해 봤어요. 친교의 악수, 내게 주신 은혜를 알므로 친교의 악수를 한다. 저는 이것이 전도인 것 같아요. 내가 내게 주신 은혜를 깨닫는 거 참 중요하잖아요. 내가 왜 전도해요? 내가 전도하다 보면 때로는 억울한 일을 당하기도 하고 정말 모멸감을 당하기도 하고 무시를 당하기도 하고 이런데 내가 왜 전도해요? 내게 주신 은혜를 알므로, 사랑에 빚진 자의 심정으로 나아가 구원 받아야 될 대상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들에게 다가가서 어떻게 해요? 친교의 악수를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전도는 뭐냐? 인격과 인격의 진솔한 만남으로부터 전도가 진행이 돼요. 그러니까 그냥 아무나 될 대로 되라, 마구잡이 그냥 길거리 다니다가 될 대로 되라 이런 식이 아니라 그동안에 평소에 나와 우리 가족들 가운데, 나의 이웃들 가운데, 내 직장 동료들 가운데 늘 함께하고 있던, 관계하고 있었던 그 사람들 가운데, 그래서 인격과 인격의 진솔한 만남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관계 속에서 한번 선택해 보자는 거죠. 선택해 보자 하는 것입니다. 전도는 이벤트가 아니라 삶입니다. 삶이에요. 이벤트라면 어쩌다 한번 스친 그 사람 대상자로 삼을 수 있고 선택할 수 있겠죠. 그러나 삶이에요. 삶의 자리요. 나의 삶의 자리를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어요. 내가 늘 관계하고 있는 사람들, 내가 늘 함께 대화하고 함께 밥을 먹고 함께 친하게 커피 한 잔을 나눌 수 있는 그 사람들, 나의 이웃들, 나의 동료들인 거죠. 그래서 인격과 인격의 진솔한 만남을 이루고 있는 그 대상자들을 구체적으로 선택해서 전도 대상자로 삼는 것이 대단히 중요함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런데요, 놀랍게도 예수님도 역시 그 전도 대상자를 명확히 하고 있어요. 분명하게 하고 있어요. 성경 말씀해 보면 마태복음 15장 24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시니. 아멘. 예수님은 잃어버린 양에 유독히 정말 관심이 남달랐어요. 오로지 그 잃어버린 양에게만 관심이 있었던 거예요. 예.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않았다. 나는 이 잃어버린 이들을 위해서 내가 복음을 전한다 하는 거예요. 우리도 막연히 어떻게 그냥 대충 만나봐야지 하는 그런 막연한 생각을 가지고 있기보다는 구체적으로 전도 대상자를 한번 선택해보는 한번 시간을 꼭 한번 가져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과거에는요, 무작정 길거리 다니다가 복음 전도지를 다니고 또 만난 사람에게, 한 번도 만난 적 없었지만 그들에게 이렇게 노방전도 할 때도 참 효과가 있을 때도 있었습니다. 효과가 있었을 때도 있었고요. 집집마다 방문해서 이렇게 문에 팔을 딱 얹어가지고 절대 문 못 닫게 하는 거 있잖아요. 문을 팍 발 넣어가지고 그게 다 방법이 있었거든요. 예전에 제가 전도 폭발 훈련을 이렇게 가르칠 때도 늘 이렇게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문만 열렸다면 문 발을 확 집어 넣어가지고 절대로 문을 못 닫게 한다. 그리고 빨리 집안을 스캔을 한다. 집안을.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화분도 많다 그러면 화초 키우는 게 취미인 거예요. 아이고 참 아주머니는 화초 키우는 걸 참 재능이 탁월하신 것 같아요 하면서 대화를 시작하잖아요. 옛날에 전도 방법들이 그런 방법이 있어요. 또 이 벽걸이에 보면 액자들이 뭐 그림들이 많이 그렇게 걸려져 있으면 아 이분은 분명히 그림에 관심이 많은 분이다. 그러면 당장에 그림에 대해서 이야기를 꺼내는 거죠. 아 참 저도 그림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은데 야 아주머니도 보니까 이 그림에 관심이 참 많으신가 봐요. 그러면서 대화가 시작되는 거 이런 방법도 있었습니다. 그런 축구 전도가 효과적일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요즘 참 힘들어요. 노방 전도도 그렇고 축구 전도도 힘들어요. 결국은 지금 우리가 해야 될 그 전도 방법은 가장 효과적인 그 전도 방법은 뭐냐면 관계 전도예요. 인격과 인격의 진솔한 만남들 속에서 이루어지는 그 전도가 결국은 가장 효과적인 전도 방법이란 말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저번 주변 사람들을 좀 만날 때마다 여러분 그 전도자의 눈으로 좀 바라보는 그런 습관을 한번 길러주십시오. 이 사람일까? 저 사람일까? 오늘은 이 사람일까? 오늘은 저 사람일까? 내가 오늘을 복음을 전해야 될 사람이 이 사람일까? 그래서 늘 전도자의 그 시선으로 전도자의 눈으로 바라보는 그 훈련이 되면 습관이 되면 누굴 만나든지 복음을 전하는 기회를 얻지 않겠어요? 왜요? 이 복음은 놀라운 거예요. 복음은 생명이에요. 복음은 길과 진리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 여러분 너무도 필요한 시대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단 말이죠. 사랑 여러분, 우리는 삶의 모양, 삶의 자리, 삶의 만남이 제각각입니다. 절대로 같지 않습니다. 함께 한 곳에 한 공간에만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다 삶의 자리가 달라요. 삶의 모양이 다 다양해요. 또 삶의 만남들도 참 계층이 여러 종류예요. 여러 종류의 사람들 만나요. 사업하는 분은 사업하는 사람들끼리 좀 모이기도 하고 또 스포츠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스포츠 좋아하는 사람들이 모이기도 하고 정치하는 사람들은 정치하는 사람들끼리 모이기도 하고 뭐 이렇게 그 삶의 그러한 어떤 만남들이 다 다양하단 말이에요. 따라서 전도 대상자도 정말 내가 누구에게 접근하는 것이 쉬운지 여러분 그것은요 각자에 따라서 달라진단 말이에요. 이것도 어떤 획일적인 방법으로 어떤 그것으로 가르침으로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에 관한 그 기록을 담고 있는 사복음서를 좀 보면요 이것이 더 명확하게 알 수 있어요. 마태복음 같은 경우는요 유대인을 대상으로 쓰여져 있어요. 그리고요 마가복음 같은 경우는 이방인을 대상으로 쓰여져 있어요. 똑같이 복음의 메시지예요. 똑같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똑같이 복음이란 말이에요. 똑같이 복음이지만 대상에 따라서 저자가 바뀌어요. 저자가 달라진단 말이에요. 대상에 따라서 저자가 달라져요. 마태복음은 바로 이 유대인들을 위해서 이 마가복음은 이방을 위해서 복음이 메시지가 선포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같은 메시지이기는 하지만 독자에 따라서 누가 그 메시지를 읽느냐, 누가 그 메시지를 접하느냐에 따라서 바로 이 저자가 달라진다는 사실이죠. 그렇듯이 획일적으로 모두 똑같은 방법으로 적용하기보다는 내가 누굴 만나느냐, 어떤 직업을 갖고 있느냐, 이 사람은 주로 어디서 생활하느냐에 따라서 전도할 대상자를 다르게 선택할 수 있단 말이죠. 주님이 공생애 사역 대부분요. 주님이 공생애 사역 대부분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자들을 위하여 복음을 전했어요. 바울은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베드로는 바로 유대인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그 초점들이 다 제각각이었어요. 제각각이었어요. 우리 교인들 가운데요. 이 낚시를 좋아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제가 신방을 가니까 정말 낚시 좋아하는 분들이 의외로 많이 계세요. 바다 낚시가 있고 민물 낚시가 있어요. 저는 바다 낚시를 한 번도 해본 적은 없어요. 그래서 바다 낚시는 어떤지는 모르겠어요. 저는 그냥 민물 낚시는 해봤는데 강에서 뭐 낚시는 해봤는데 바다 낚시는 한 번도 해본 적은 없는데 어쨌든 보면 바다 낚시와 민물 낚시는 방법이 다를 것 같아요. 모르긴 몰라도 해보진 않았지만 분명히 바다 낚시는 민물 낚시는 방법이 다를 것이고 또 그에 들어가는 미끼도 다를 거예요. 예, 미끼도 분명히 다를 거라고 생각해요. 그것처럼 만약에 바다에서 하든 민물에서 하든 똑같은 미끼, 똑같은 방법을만 고집한다면 그 낚시가 될까요? 아마 백날 기다리고 있어도 아마 한 마리도 못 잡을 거리요. 못 잡을 거예요. 그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전도할 대상자를 누구로 전할 것인지에 따라서 분명히 접근 방법을 달리해야 된다는 사실을 공감하시죠. 꼭 공감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한 주간 동안 제가 여러분들에게 숙제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물론 숙제라고 하면 상당히 부담스럽게 생각할 텐데요. 그보다도 여러분들이 전도 대상자를 한번 선택하시고 그리고 그분을 한번 연구해 주세요. 한 주간 동안 그거 한번 해보세요. 선택하고 다섯 분을 한번 선택해보고 이 다섯 분을 한번 연구해보세요. 어떤 성향의 사람인지, 무슨 음식을 좋아하는지, 어떤 취미가 있는지, 어디에 자주 가는지. 대개 우리가 전도에 실패하는 원인 중에 하나는 뭐냐면 내가 그 사람을 잘 모르기 때문이에요. 그 사람을 잘 모르기 때문에 어떤 획일적인 방법으로 접근하다 보니까 실패만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한번 다섯 분을 한번 선택해 보시고 그리고 한 주간 동안 이 다섯 분을 한번 깊이 연구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대개 우리가 바로 실패하는 이유가 그거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교회에 새가족들이 등록하면 반드시 마지막 시간에는 은사 발견 테스트 시간이 있습니다. 그 시간에는 저를 만납니다. 저를 만나는 것은 뭐 다른 이유도 있지만 뭐 우선은 제가 이제 새가족들과 함께 만나면서 우리 교회에 등록하시고 혹시 이제 교육과정 가운데 지금까지 몇 주간이 지났는데 혹시 불편한 건 없는지, 교회 생활에 어려움은 없는지, 혹시 도움을 드려야 될 것은 없는지 그런 부분들을 또 여쭙기 위해서 또 대화하기 위해서 그런 시간들을 또 갖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 은사 발견 테스트를 통해서 얻어진 그 데이터를 가지고 저는 대화를 좀 나누게 되는데요.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이분의 은사가 뭔지, 이분이 무엇을 할 때 행복한지, 이것은 이분은 어떤 것을 할 때 즐거워하는지를 잘 알고 그리고 나서 나중에 교회에 이제 교육 이수 과정이 다 마치면 이분들이 앞으로 교회 생활하는데 어떤 분야에서 봉사하시면 또 헌신하시면 참여하시면 기쁨으로 신앙생활할 수 있는지를 안내해 드리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행복하게 신앙생활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데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노래도 못 부르고 저와 같이 박자도 못 맞추고 하는 사람이 만약에 찬양대 들어가라고 억지로 일방적으로 밀어넣는다면, 찬양대가 사람이 없으니까 그냥 들어가라고 막 밀어넣는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요? 그 사람 매주 괴로움이에요. 괴로움. 악보도 볼 줄도 모르고 박자 계속 틀리고 음정 계속 틀리는데 매주 찬양대 가서 억지로 가서 서 있다고 하면 이건 굉장히 고민이죠. 운전도 못하는 분에게 차량 봉사부 들어가셔서 봉사하시라고, 남자들이 없으니까 여러분 가셔서 이렇게 봉사하라고 억지로 갖다 떠밀어 놓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요? 네? 어떤 일이? 단맛인지 쓴맛인지 제대로 분간도 못하는 음식이 완전히 제로인, 음식 솜씨가 제로인 분에게 가서 주방 봉사하시라고 억지로 사람이 없으니까 가서 올려보내 놓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요? 주일날 여러분 기대가 되겠어요? 예? 음식을 한 입에 딱 넣는 순간 다들 얼굴에 인상 쓰면 여러분 그게 되겠어요? 그죠? 그래서요 저는 이 은사 발견 테스트를 통해서 앞으로 어떤 봉사를 하면 이분이 행복할까를 고민하게 되고 함께 대화를 통해서 나누게 됩니다. 만약에요 그 사람의 성향도 모르고 그 사람의 어떤 잘하는 거 못하는 거 그것도 구분 못하고 마구잡이를 시켜놓으면 아주 서로 불편한 일이 될 거예요. 전도에 실패한 주된 원인은 바로 이거예요. 전도 대상자들을 우리가 잘 모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냥 우리 식으로만 우리 이야기만 하니까 전혀 공감을 얻어내지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요 여러분 한번 고민해 주십사 하고 부탁하는 거예요. 한번 선택하시고 그리고 그분에 대해서 한번 연구하시고 고민해 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10절 말씀 한 절만 읽고 마치겠습니다. 10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다만 우리에게 가난한 자들을 기억하도록 부탁하였으니 이것은 나도 본래부터 힘써 행하여 왔노라. 아멘. 여기 가난한 자는 누굴까요? 저는 가난한 자, 여기서 가난한 자는 소외계층, 무관심의 대상들, 특히 이 전도가 필요한 대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전도가 필요한 대상, 영적으로 가난한 자들이요. 그 대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도 바울은 바로 사도들이 부탁한 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는 본래부터 힘써 행하여 왔노라라고 담대하게 얘기해요. 나는 본래부터 힘써 왔노라. 우리 주변에는요 가난한 자들이 많아요. 특히 영적으로 가난한 자들이 있어요. 그들에게 관심을 한번 가져보세요. 영적으로 갈 길을 몰라 방황하고 정말 참된 진리와 길을 발견하지 못해서 여전히 헤매고 있는 저 죽어가는 영혼들을 불쌍히 여기고 그들에게 관심을 갖고 그 가난한 자들에게 힘써서 우리가 복음을 전해보는 한번 이번 기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흔히 전도 대상자를 가리켜서 태신자라고 하잖아요. 태신자. 이 태신자라는 말이 왜 나왔죠? 잉태된 아이가 마치 어머니의 태에서 태어나듯이 늘 기억하고 기도하고 돌보아서 그래서 영적인 자녀가 되게 하기 위해서 태신자라는 표현을 씁니다. 오늘 주신 말씀 여러분 잘 기억하셔서 여러분 태신자 즉 전도 대상자들을 잘 선택하셔서 그분들에게 접근 방법들을 잘 고민하시고 연구하셔서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결실하는 그 기쁨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선택하여 주신 하나님, 전도할 대상자를 선택하는 주간을 시작하며 우리가 기도하고 선택할 영혼들을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의 손에 의탁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의 영혼을 죄에서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옵소서. 우리가 전도할 대상자에게 임하셔서 믿음의 문을 열어주시고 영과 육을 묶고 있는 어둠의 영을 쫓아내시고 영혼을 풀어 자유케 하시며 예수 믿고 구원 얻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복을 주사 하나님을 찬송하는 친백성 삼아 주옵소서. 우리를 통해 영혼을 향하신 구원의 뜻을 이루어 주옵시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영광을 돌리세 찬양하겠습니다.
존귀하위 영과 능력과 아름다움 만방의 모든 신은 헛된 우상이니 오직 하늘의 하나님 그 영광 찬양해 주님의 주님의 주님 뜻을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우리 하나님께 존귀하위 영과 능력과 아름다움 만방의 모든 신은 헛된 우상이니 오직 하늘의 영광 찬양해 주님의 영광 주님의 영광 온 나라 위에 주님의 영광 온 세계 위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영광 찬양해 우리 주님 나라 영원하리라 주님 뜻을 이루어지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주님의 말씀을 마음에 품고 세상에 나가십시오. 우리는 오늘 선택주간을 보내며 누구를 선택하여 복음을 전할 것인가를 생각합니다. 한 주간 동안 누구에게 복음을 전할 것인지 마음속에 한 사람 한 사람을 떠올려 보게 하시고 평소 그냥 무심코 지나쳤던 이들도 전도자의 눈으로 바라보며 하나님 이 사람입니까? 하나님 저 사람입니까? 물어보는 시간을 가져보십시오.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마음에 성령의 감동을 주시는 분이 꼭 있을 것이고 그분을 전도 대상자 작성카드에 작성하여 교회가 기도하고 구역이 기도하고 개인이 기도하고 목회자들이 기도해서 연합협공작전을 펼침으로 이번에 반드시 예수 믿고 구원 얻게 하여 별과 같이 빛나는 교회가 되시길 부탁합니다. 이제는 인격과 인격의 만남을 통하여 우리에게 복음으로 다가와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많은 사람을 옳은 데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역사하시어 전도 대상자를 정하게 하시고 구원하게 하시는 전도의 주체가 되시는 성령의 감동 역사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전도할 대상자를 선택하기로 다짐하는 모든 성도님들 위해 이 민족과 세계 위에 한국교회와 양정교회에 나갈 비전 위에 특별히 506주년을 맞이하는 종교개혁 주일에 우리 양정교회도 개혁하는 개인, 개혁하는 교회 되기를 힘쓰기로 다짐하는 모든 다짐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